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이 시리아 공습에 나섰습니다. 지중해에 배치된 러시아 항공모함 애드미럴 쿠즈네초프호가 시리아 공습에 참여한 것은 처음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제 공습이 시리아 이들리브와 홈스주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해군 호위함인 애드미럴 그리고로비치호도 이날 이들리브 북부 지역의 목표물들에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리아 언론은 정부군 폭격기가 알레포 동부 테러 분자 근거지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특수부대가 오늘 모술 인근 마을을 추가 점령하는 등 진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모술 동부에 거점을 확보한 채 북쪽 타흐리르 마을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전투를 피해 대부분 피난길에 올랐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어린이 5명이 ISIL이 발사한 포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라크군은 한 달 전 모술 탈환 작전에 돌입한 가운데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던 초반과는 달리 현재는 진전이 다소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데다 ISIL이 완강히 저항하면서 자살 차량 폭탄 공격 등을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이르면 내일부터 휴전이 실시될 것이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예멘 휴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주도 아랍연합군은 올해 말까지 새로운 예멘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기본 틀을 기반으로 한 내전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이 기초한 일명 오마니 계획은 후티 반군이 예멘 주도 주요 도시들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에게 국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사로 권력을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멘 정부는 그러나 휴전과 통합정부 구상에 관한 발표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를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테네의 고대 유적지인 아크로폴리스 요새를 찾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리스 문화부 장관의 안내로 기원전 5세기경 아데나 여신에게 헌정된 것으로 알려진 파르테논 신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는 아테네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어제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자국민들의 매우 실질적인 불평등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혼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그리스의 재정난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스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폴 라이언 현 하원의장을 내년 1월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연방 하원의장에 재추대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어제 비공개로 열린 공화당 전체 회의가 끝난 뒤 당이 단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인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우익 성향 언론 매체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스티브 배넌 대표를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수석 고문에 임명함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국가통합 능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어제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비난하고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국제 의무 준수와 크림반도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즉각 중단, 불법 감금자들의 즉각 석방, 그리고 인권 감시단과 관계자들의 접근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크림반도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종교 활동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지구촌 시대,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불립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적과 문화 또 인종, 언어가 다른 전 세계 사람들과 언제든지 교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한 영어 교육 기업이 발표한 이 비영어권 국가들의 영어 구사 능력 지수에서 유럽의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나란히 1, 2위에 올랐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영어뿐만 아니라 서너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대체로 유럽권의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27위에 올랐고요. 일본과 중국은 30위권 밖이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남녀 간의 영어 실력도 함께 평가했다고 합니다. 국가와 연령대를 막론하고 여성의 영어 실력이 남성보다 더 뛰어났다고 하네요. 이번 조사에서 북한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에 의하면 북한 학생들의 영어 실력도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북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지네요.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8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5도에서 13도, 신의주 2도에서 1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에서 12도, 함흥 2에서 12도, 끝으로 청진은 2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첫 곡은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슴 깊이 간직했던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Try to Remember 함께 감상해 보시죠.
Wa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리스에서 임기 중 마지막 해외 순방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그리스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연설하고 다음 순방지인 독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미국과 필리핀 간의 국방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중국 위안화의 환율이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리스에서 이틀째 순방 일정을 보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 해외 순방길에 오른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아침에 그리스의 아테네에 도착했는데요. 프로코피스 파블로플로스 그리스 대통령과의 면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저녁에는 파블로플로스 그리스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그리스 문화 장관의 안내를 받아서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고대 유적지 가운데 하나인 이 아크로폴리스 광장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등을 둘러봤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그리스 국민들에게 연설할 예정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 광장은 그리스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이 아테네 시민들이 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모여서 정치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직접 투표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린 곳인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첫 순방지로 그리스를 택하고 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그리스 국민에게 연설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세계화,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네. 이 앞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함께한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이 조잡한 국수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국수주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말할 때 부르는 명칭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조잡한 국수주의나 민족 우월주의, 부족주의 같은 게 형성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인류와 세계의 미래는 분열과 갈등에 맞서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왔던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 그런 발언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와 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은 모두 이 세계화에 대한 두려움, 정부 측의 지식층에 대한 의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20세기 초에 유럽의 예를 들면서 유럽이 서로 차이를 부각시키고 분열했을 때 유럽은 피로 물들었다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유럽 국가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운명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 군사방위 체제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 선거운동 기간에 나토는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또 회원국들이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면서 나토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정권에 상관없이 나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토의 중요성은 이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그리스 방문에서 특별히 이 그리스의 경제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는 이 막대한 국가 채무 그리고 재정 위기로 한때는 국가 부도 사태까지 맞았었는데요. 2010년부터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서 간신히 기사회생한 상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리스의 근로자들이 지금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을 지속해 나가서 다시 번영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긴축 정책만으로 번영을 이룩할 수는 없다면서 그리스의 채무 경감을 돕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서 다음 달 초에 다시 채무 협상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 현지 그리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1959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처음 그리스를 방문한 후 네 번째로 그리스를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이고요. 또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방문한 후로는 17년 만의 일입니다. 현재 그리스 정부는 아테네 시내와 오바마 대통령 숙소가 있는 남부 해변에 경찰 병력 5천 명을 배치하고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할 아크로폴리스 광장 주변 거리와 지하철역은 전면 통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필리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앞으로 미국과 필리핀의 국방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군요.
예, 지난 6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미국과 필리핀 간에는 간간이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9월부터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 기존 방위협정을 재협상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어제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 주최로 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필리핀과의 국방 관계 변화를 가져올 어떠한 공식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미국과 필리핀 간의 이 방위협력 확대 협정에도 변화가 없을까요?
예, 지난 2014년에 체결된 이 양국 간 방위협력 확대협정의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필리핀 내 다섯 곳의 군기지를 미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이 아시아 주변국들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남중국해에 대한 항공 정찰을 펼칠 때 미군기가 발진하는 클라크 공군기지 역시 그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미군 병력을 철수하려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는 현재 방위협력 확대 협정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회기 정책 이것을 폐기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죠.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재임 기간 중에 피봇 투 아시아라고 명명한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펼치면서 아시아 지역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해왔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에 아시아 지역을 외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리스 사령관은 미국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협력국에 대해서 변함없는 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은 미국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아시아 지역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해리스 사령관은 하지만 이 차기 행정부의 잠재적인 정책 기조를 추측하거나 또 군인으로서 정치에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일정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미군과 필리핀 특수부대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요?
네, 균형 피스톤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실시되는 건데요. 정확한 참가 병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예년보다는 훈련 규모가 축소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실탄 사격 훈련도 하지 않는다고 필리핀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남중국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 필리핀 서부 팔라완 섬 군사기지에서 진행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위안화가 연일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 위안화의 환율이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16일 현재 이 달러화 대비 6.87 위안으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달러 매수가 활발해지면서 위안화의 가치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위안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가 5위안대까지 위협한 것에 비하면 현재 거의 10% 이상 떨어진 수준인데요. 일각에서는 지금의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내년 초에는 7.3위안까지 폭락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위안화가 과소평가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시세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전에 위안화를 최대한 하락시킨다는 추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위안화의 환율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통화 전쟁이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오늘 금융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풀었네요.
예,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550억 위안을 금융시장에 투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외환시장에서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 중국이 위안화 절하 흐름을 굳이 막지 않는 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앞장서서 위안화를 절하시킨다고 볼 순 없지만 또 반대로 굳이 막는 것도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원회가 내분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아무 문제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다음 회기 새 하원 의장 후보로 재추대했다는 소식, 또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이 대선 관련 허위 뉴스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의 구성 작업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권 인수위원회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해왔던 인사들이 뒤로 물러나거나 이 인수위원회에서 하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CNN 방송은 이 정권 인수위원회 내부에서 칼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고문을 지낸 엘리어트 코엔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인수위원회를 멀리하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앞서 코엔 교수가 트럼프 팀을 적극 도와주라고 말했었는데 이 트럼프 팀과 얘기한 뒤에 생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정권 인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는 다 있지 않나요?
네, 그 점은 코언 교수도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찰이 있지만 곧 제자리를 잡아간다는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은 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코언 교수는 정상적인 인수 과정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행정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코언 교수 글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어젯밤에 이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이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정부 구성 작업이 조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최종 입각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지는 자신만이 아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정권의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지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이 먼저 인수위원장이 교체됐죠. 이 지난주 금요일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 인수팀을 새로 발표하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 역할을 해왔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부위원장으로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로비스트들과 함께 마이클 로저스 전 하원 의원이 인수위원회에서 하체했습니다.
네, 이 로저스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원 정보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 국장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인데요.
네.
자, 인수위에서 갑자기 하차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언론은 로저스 전 의원이 크리스티 주지사와 가깝다는 점을 들면서 이 크리스티 주지사파가 제거된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사위 이 제러드 쿠슈너 씨가 있다는 건데요. 쿠슈너 씨와 크리스티 주지사는 악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에 크리스티 주지사가 연방 검사를 지낼 때 이 쿠슈너 씨의 아버지를 세금 포탈 그리고 불법 선거자금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시 쿠슈너 씨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았죠?
맞습니다. 2년형을 선고받고 이 수감 생활을 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쿠슈너 씨가 크리스티 주지사를 몹시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국가안보팀에 있던 이 매슈 프리드맨 씨 역시 인수위원회에서 하차했다고 이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 프리드맨 씨는 또 이 폴 메나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 본부장이 아끼는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은 부인했습니다만 이 정권 인수위원회 내부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는 이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어제 워싱턴 DC에서 약 1,000명에 달하는 고등학생들이 또 시위를 벌였습니다. 워싱턴 인근 우드로 윌슨 고등학교의 그 인권 동아리 학생들이 주축이 됐는데요.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서 시위 계획을 알리자 이 지역 학생들이 동참한 겁니다.
네. 이 고등학생들이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겠네요. 나이가 어려서 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반대한다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이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부 시위자들은 1월 20일 이 취임식의 날에도 이 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일요일 이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시위자들에게 자신의 정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선거 때문에 의사당을 비웠었는데요. 이번 주에 모두 워싱턴으로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어제 내년에 개원하는 새 의회를 이끌어갈 지도부를 선출했는데요. 이 만장일치로 폴 라이언 현 하원 의장을 새 하원 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라이언 하원 의장은 올해 46살이고요. 위스콘신 출신이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인물입니다.
네. 자,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 라이언 하원 의장,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조금 마찰이 있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도 이 트럼프 후보를 아직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었고요. 또 지난달 초에 이 트럼프 당시 후보를 둘러싼 성추행 논란이 벌어지자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가운데 이 라이언 의장을 하원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그랬죠. 하지만 이 공화당 하원 의원 가운데서도 또 라이언 의장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주 선거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고요. 또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그대로 장악하게 되자 공화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어제 이 선거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공화당이 단합해서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의 말입니다.
Welcome to the dawn of a new unified Republican government. Feels really good to say that actually. This will be a government focused.
네, 이 단합된 공화당 정부가 미국을 이끌어가게 됐다면서 기쁨을 표시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발판으로 미국인들을 위한 실제 진전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또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해서 이 선거운동 기간에 들은 미국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이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가 자동적으로 하원의장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년 1월에 새 의회가 개원하면 전체 회의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민주당이 또 내세우는 후보하고 경합하게 되는데 이 공화당 의원 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이변이 없는 한 이 공화당 후보가 하원의장이 되는 거죠.
예. 자, 민주당 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뒤 이 내홍을 겪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내일 이 목요일에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낸시 펠로시 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선에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팀 라이언 하원의장이 펠로시 대표에게 도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상원 공화당은 오늘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이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가 그대로 뽑힐 전망이고요. 민주당은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서 척 슈머 상원의원이 이 원내대표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기존의 언론 매체들은 물론이고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와 또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도 수많은 선거 관련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대선과 관련한 허위 뉴스가 올라왔음에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없었다는 논란이 현재 일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최대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서 이 대선 결과와 관련해 허위 기사가 올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대선 관련 뉴스를 검색하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득표수가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섰다는 뉴스가 이 상위 뉴스에 올라서 상위 순위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은 더 많이 확보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만 일반 투표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앞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구글의 관련 뉴스를 검색하면 트럼프 후보가 일반 투표에서도 앞섰다는 그런 뉴스가 떴던 겁니다. 이 허위 뉴스는 70뉴스라는 이 친 트럼프계 인터넷 사이트의 기사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월요일에 이 같은 기사가 올라오고 또 같은 날 구글 측이 이 관련 뉴스를 내리긴 했지만 좀 더 신속하게 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구글 측이 관련 성명을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구글이 자체적으로 뉴스를 삭제하는 경우는 없지만 앞으로는 허위 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제재를 가하는 그런 조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구글의 광고 틀에서 이 잘못된 허위 뉴스나 은닉 정보를 게재하는 사이트는 삭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사실 이 뉴스를 검색할 때 이 화면에 뜨는 주제어 광고는 이 구글의 주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광고 수익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거죠. 구글은 또 이번 논란은 명백한 자신들의 잘못이고 앞으로 이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구글의 경우에는 이렇게 회사 측에서 성명까지 발표하고 바로잡겠다고 나왔는데요. 자, 앞서 세계 최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도 허위 뉴스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오른 가짜 뉴스로 선거 결과가 왜곡됐다는 그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건데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허위 뉴스가 떠도는데도 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최고 경영자는 말도 안 되는 비판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이 저커버그 CEO는 지난주 토요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람들이 보는 페이스북 뉴스의 99%는 정확한 뉴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뉴스가 사실인지를 판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허위 뉴스 논란이 벌어질 만큼 이제 많은 뉴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고요.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인의 60%가 이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확인한다고 답했는데요. 이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페이스북 이용자가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1억 7,8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이 소셜미디어 뉴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렉 라스웰의 노래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곡인데요. And Then You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oughts they spin me around, and how my thoughts they let me down, and how my thoughts they spin me around, and how my thoughts they let me down. So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미국 가정의 중간 소득이 전해보다 오르는 등 미국의 경제 회복을 보여주는 센서스 수치가 얼마 전에 발표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센서스라고 하는 인구조사와 경제자료조사를 책임지는 연방기관인데요. 오늘은 센서스국이라고도 하는 미국의 인구조사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We have 52 languages that we can help with. I can only speak three, but I can.
지난 2010년 센서스 인구 총조사가 한창이 당시 센서스 조사원이 다양한 언어로 된 인구조사 설명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원은 52개 언어로 된 설명서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지요. 미국의 센서스 뷰로, 즉 연방 인구조사국이 시행하는 인구총조사는 북한이 유엔과 함께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북한에서도 인구주택총조사기간 동안 조사요원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가족수와 가족 구성원의 직업, 개인 소득 등을 조사한다고 하던데요. 미국에는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다 보니 더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의 역사.
미국의 인구총조사는 1790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해에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당시는 인구조사의 질문이 세 가지였는데요. 가정에 16살이 넘는 백인 남성과 16살 이하의 백인 남성이 몇 명인지, 자유신분인 백인 여성은 몇 명인지, 그리고 집에 노예는 몇 명인지를 물어봤다고 하네요. 이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 미국 인구는 39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도 많아지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구조사 역시 확대됩니다. 하지만 정보를 취합해서 활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지요. 따라서 1940년대 들어서 인구조사국은 처음으로 통계적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응답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치는 더욱 정확하게 취합할 수 있는 질문지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 컴퓨터와 우편 제도가 발달하면서 센서스 조사에 드는 경비도 줄었을 뿐 아니라 수치를 빠르게 취합한 후 공개하기 시작했지요. 또 1941년부터는 인구뿐 아니라 해외 무역과 수출, 수입 등에 대한 경제 지표도 함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현재 10년마다 진행되는 인구총조사를 비롯해서 미국 사회 전반의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인구총조사에서는 나이와 성별, 인종과 언어 등 수십 가지 항목에 대해 분석하고 있고, 인구조사 외에 경제 지표와 산업 지표, 교육, 보건, 주택, 수입과 빈곤율 등 12개 분야에서 자료를 취합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국의 탄생.
초반에만 해도 인구조사 업무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80년 의회는 내무부 산하에 인구조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10년마다 대통령이 담당자들을 임명하면 의회가 승인하는 시기였지요. 그리고 1903년에 인구조사 사무실은 당시 미국의 연방상무노동부에 편입됐다가 1913년에 상무부와 노동부가 나뉘면서 상무부 산하에 인구조사국이 자리잡게 됩니다. 전체 직원은 4,300여 명으로 존 톰슨 국장이 현재 인구조사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
인구조사국은 미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정한 대표자를 뽑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무엇보다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의 위치를 알기 위해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결과는 지역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수집된 정보에 따라 각 주를 대표하는 미국 연방 하원의 의석수가 결정되지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구도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마다 조정됩니다. 또한 주정부와 지방정부들도 인구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의회 선거구와 주 입법부, 시 또는 카운티 위원회, 학군을 배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조사 자료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방기금을 지역사회 분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연방기금은 응급구호서비스와 보건의료, 직업교육, 도로건설, 공립학교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인구조사 결과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인구조사 결과들.
컨센서스 조사 수치를 보면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인구 총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미국의 인구는 3억 870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10년 전 조사보다 9.7%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미국 내 소수 인종 중 히스패닉, 즉 중남미계 뿌리를 둔 사람은 미국 전체 인구의 16%인 5천만 명이었는데요. 히스패닉의 인구 증가 추세는 43%로 미국 전체 인구가 지난 10년 사이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하면 4배나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히스패닉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소수 인종이 바로 아시아계였는데요.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는 1,4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지만 지난 10년간 아시아계 인구는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중에서는 중국계가 40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계는 약 17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에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인구조사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the ball rolling. Get the ball rolling입니다. You know, Americans like small talk. And when Americans meet another person for the first time, they aren't afraid to engage in a kind of conversation they call small talk. 미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도 쉽게 대화를 나눕니다. Small talks get the ball rolling to other conversations, and it can help you get to know the person pretty easily. I met Rosie for the first time, and it was pretty easy to carry on a conversation. 그럼 먼저 로지와 함께 대화한 것을 들어보시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the ball rolling입니다. Listen carefully.
So here in America, we're pretty informal, right? When we meet a person for the first time like I did with you. Yes. Do you have small talks? Is it easy for you to carry on a small talk with different Americans?
Yes, it's very easy.
Yeah? What do you talk about?
Usually I'll ask someone where they're from or... Just ask them about their family or if they're just visiting, if they tell me that.
Yeah.
Just ask them about themselves and that typically will get the ball rolling.
자, 본문에서 제가 로즈에게 미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도 편안하게 대화를 하죠. 우리가 처음에 간단히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말이죠. 로즈 씨도 다른 미국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기 어렵지 않죠? 라고 물어보니까 로즈 씨는 Yes, it's very easy. 정말 쉬워요. 보통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또는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화가 잘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That typically gets the ball rolling. That typically gets the ball rolling 라고 하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Get the ball rolling 입니다. Get, G, E-T, get, the, T-H-E, the ball, ball, B-A-L-L, ball, rolling, R-O-L-L-I-N-G, rolling, get the ball rolling. Get the ball rolling은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영어 표현입니다. To get the ball rolling means to get something started or to begin something. 말하자면 get the ball rolling은 어떤 일을 시작하다 또는 무엇무엇을 계속 진행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get the ball rolling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o you have small talks? Is it easy for you to carry on a small talk with different Americans?
Yes, it's very easy.
Yeah? What do you talk about?
Usually I'll ask someone where they're from or just ask them about their family or if they're just visiting, if they tell me that.
Yeah.
Just ask them about themselves and that typically will get the ball rolling.
네, 오늘의 영어 표현, get the ball rolling. 어떤 일을 시작하다 또는 무엇 무엇을 계속 진행시키다. Get the ball rolling. 네,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캐롤 킹이 부른 You've Got a Friend, 당신에게는 나라는 친구가 있어요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own and troubled, and you need some love and care, and nothing is going right. Close your eyes and think of me, and soon.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11월 16일 오늘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게토가 설치됩니다. 게토는 독일 나치스가 지역 곳곳에 유대인들을 따로 격리해놓기 위해 만든 곳으로 이는 유대인들이 당시 인간 도살장이었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기 전 감금된 곳이었습니다. 3m 높이의 콘크리트 벽으로 외부와 차단된 게토 안에는 바르샤바 인구의 30%나 되는 유대인이 감금됐고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기아와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용소가 세워진 지 2년 뒤 나치스는 게토에 유대인을 강제 이동시키기 시작했고 이에 유대인들은 독일인들에 대항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히틀러가 게토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유대인들은 무장 봉기를 일으켰지만 돌아온 것은 죽은 뿐이었습니다. 당시 체포되거나 학살된 유대인은 5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1973년 11월 16일 오늘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동토의 땅 알래스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를 미국 본토까지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안에 서명합니다. 닉슨 대통령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건설로 미국의 석유 수출 기국 OPEC 의존도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o move us along our highways or on our rail beds or whatever the case might be. We want enough energy so that America is not dependent on any other.
6년 전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파이프라인 건설 작업이 재개됐지만 이는 알래스카의 환경이 파괴될 것을 우려한 환경 보호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등 아랍 산유국들을 회원국으로 둔 석유 수출 기구가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 국제 석유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닉슨 대통령은 1973년 오늘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안에 서명했고 미국 의회 또한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환경단체의 반대 등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길이 1287km의 송유관이 완공됩니다.
One of the boldest engineering projects in history, the 800-mile Trans-Alaska pipeline took 3 years and $8 billion.
트랜스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은 80억 불의 공사비와 당시 최고의 공학 기술이 집약된 기념비적 건설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